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또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기적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혼인잔치, 즉 결혼식은 참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부와 멋진 신랑, 그리고 그들이 그 하루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우리는 그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면 알 수 있죠. 성도님들이 하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결혼식은 언제였습니까? 뭐 가장 친한 친구, 지인들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결혼식은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맛볼 때 아, 이 신랑과 신부가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객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참 그 결혼식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 결혼식이 한창 진행 중이고 하객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 음식이 떨어졌다면, 아니 만약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고기가 떨어졌다면, 회를 좋아하시는 분이 생선이 떨어졌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하객들의 입장에서 이 결혼식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신랑과 신부는 굉장히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식장의 음식을 주관하는 매니저도 굉장히 당황하며 이 결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아마 이 하객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 사건이 나오는데 그 첫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노래가 우리에게 되뇌일 만큼 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표적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오늘 그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랑과 신부 그리고 가족들에게 혼인잔치는요, 대단히 중요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사였습니다. 이 어떤 동네에 이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면 그 가까운 동네 사람들 모두가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를 즐겼습니다. 굉장히 맨날 며칠 동안 이 잔치가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 그 제자들이 그 잔치의 하객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에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은 단연코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이 혼인잔치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유대교에 있어서는요, 바로 부족함과 결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혼인잔치에서 떨어졌다. 유대 문화에서 이 포도주가 이 혼인잔치에서 떨어지는 것은 굉장한 결례이자 집안 망신까지도 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웠던 잔치 분위기가 흥이 깨지고 완전히 망가지게 된, 혼주들은 큰 욕을 먹게 된 그런 사건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성도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살펴보면 굉장한 결핍이고 인생의 밑바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선 위기의 상황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굉장히 처한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고 어려워요. 나는 진짜 지금 이 밑바닥의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그 문제를 질문하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정확한 우리 인생의 질문을 누구에게 던져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해답을 아는 사람과 나눌 때 그 해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의논하고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시고 거절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 문제를 그분과 상의하면 형통하게 되고 해결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물음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계속적인 영적인 교훈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이 영적인 교훈을 무엇을 주시냐면 물음표를 던졌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없고 모질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문화였었고 사실 유대 문화에서는 그냥 단지 거리를 좀 두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4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기다리십시오. 이 11절의 말씀이 그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즉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잠시 기다리십시오 라는 의미로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분 그리고 또 예수와 그 제자들은요,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단지 물음표를 던졌으니까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야 되는 존재,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물음표를 던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획 아래서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주실 그 답을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물음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가가셔서 그 물음표를 올려드리고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가장 최고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는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대답에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의 대답을 듣고 바로 예수님한테 나 섭섭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건데 준비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참 조급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답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름을 준비한 우리가 다섯 처녀를 알고 있는데 그 다섯 처녀와 같은 준비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면 좀 기다리면서, 그리고 반드시 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집중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가장 빈번한 경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신의 신앙과 경험과 생각과 판단과 사고로 멋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해 라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뒤에 붙는 말이 무엇이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최고의 자유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가 아닌 멋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여섯 개의 돌 항아리, 일반적으로 유대 정결 규례의 일부로서 식사 전 손 씻는 행위 의식에 사용되었던 물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여섯 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시려는 것은 알겠는데 가득 채우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과 속임수와 사기를 어떤 여부도 열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노력 아무것도 아니라 물만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넘치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걸어가면서 또 실수하는 믿음의 행동 가운데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고에 가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우리 틀에 예수님을 한정지어버려요. 사실 우리 기도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깜빡하고 아니면은 아예 배제하고 이 정도 수준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라는 생각을,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가나의 혼인잔치로 들어오면 이런 거예요.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실패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례를 행하게 되고 집안 망신이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혹자 예, 자신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던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주님, 지금 잔치 거의 끝나가거든요. 이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포도주 조금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번 여섯 항아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이 항아리에 30갤런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섯 항아리면 180갤런이죠. 이걸 리터로 환산하니까 681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연회 이 잔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681리터나 되는 포도주,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다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먼저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좋은 포도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통상 좋은 포도주다 취하면 약간 질이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끝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요. 그 처음에 좋았던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 최고의 특산품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고에 예수님을 가둬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주기 원하세요. 왜일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경험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비된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생각이 아닌 그분의 생각으로 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너무 은혜가 충만한데요. 바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자들만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연회를 준비한 연회장도요, 신랑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한 이 하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자들만이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의심을 품고 행하지 않아야 했다면? 물을 채우는 거 귀찮잖아요. 왜 자기들이 뭔데? 이 하객이 왜 우리한테 일을 시키지? 하고 귀찮아서 행하지 않았다면? 이 하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자들만이 그 기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행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을 소유하는 그런 특권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표가 되는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시작할 때 말했지만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성경이라고 복음서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영광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들은 누구를 바라보겠는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 기적을 보고 그 영광을 본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더라. 믿음입니다. 결국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 내가 예수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기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며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이 불타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행해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혹시 이 세상의 땅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십자가 여전히 나를 죽이지 못하고 멋대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좋은 것을 넘치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내 사고의 틀에 예수를 가둬놓지 마시고 열어서 오직 그 하늘의 것을 더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미 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적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으로 이미 와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보기 원하고 우리에게 넘치고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신 것들을 누리는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